안녕하십니까. SOSTV 시청자 여러분, 참된 신앙을 찾아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천연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연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펼쳐져 있는지 아십니까? 천연계의 오묘함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실록이 푸르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연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 먼 곳까지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여름이 지나가는 이 중턱의 깊은 산골에서 매미도 울고, 이곳에서 자연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메 산골에 오셔서 자연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좋죠. 정말 하늘도 푸르고, 매미 소리도 들려오고, 바람도 지금은 오늘 여름 더운 날씨인데도 바람이 불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좋네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한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저 혼자 부르기 좀 쑥스러우니까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찬송인지.
참 아름다워라. 우리 일절만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이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산에 와서 여기가 이명주님 댁이죠? 야,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어떻게 여기서 사시면서 어떠십니까?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고 또 새들이 지저귀고 매미 소리가 울리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일어나자마자 뭐 저절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지고 마음이 또 평안해지고 제가 시골 와서 눈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주 먼 산을 바라보니까 시력도 좋아지고 참 좋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지금이 휴가철 피크 때잖아요. 야,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여름이 되면 특히 물론 도시를 탈출해서 이 자연의 품을 향해서 저들은 인식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가는구나. 저들은 이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리고 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쉬는 쉼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면으로는 좀 안타깝고 한면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 자연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마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들이 조금의 쉼이라도 갖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벌꿀이나 나비들이 곤충들이 그 향기에 의해서 찾아가듯이 그들이 이 지치고 세상에서 너무도 힘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곳에 향기를 맡아서 찾아가듯이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를 창조하여 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니까 그들이 이 짧은 기간이나마 그래도 자연에 와서 자연의 소리와 자연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느낀다는 거죠. 단 그들이 감사치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보입니다.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길을 이제 가면서 정말 목적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정말 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그냥 고향을 찾아서 아니면 자연을 찾아서 자연이 마음속에 위로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참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통해서 방금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예, 그런 마음들을 녹이고자 또 우리 여기 보니까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꽃들을 바라보면 참 신비하고 놀라워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건 절대 아닌데 정말 이 속에 있는 오묘한 그 작품들 아주 미세한 솜털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수를 놓으셔서 아주 섬세하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런 걸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 간에 휴가를 가게 되면 어른들은 잘 못 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요런 데 와서 매미소리를 듣잖아요. 어른들이 듣는 게 하고 아이들이 듣는 게 하고 놀랍게 다릅니다. 애들은 왜 매미는 저런 소리가 들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빠 왜 매미 저렇게 울어? 근데 저는 왜 매미가 저렇게 우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매미가 저렇게 맴맴맴 이 더운 날 저 소리를 내지 않고 갑자기 붕 붕 붕 가면 얼마나 더울까 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시원한 소리를 매미에게 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통해서 이 더운 여름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음악가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시원스럽게 해준 부채질이라는 소리가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매미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이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배울 수 있는지 참 그 감수성이 예민하단 말이 참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물이구나 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제가 말해요 그 매미 소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우리 도시에서 매미 소리를 듣는 거하고 여기 와서 매미 소리 듣는 게 좀 느낌이 틀린데 그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시에 들으면 먼지 매미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맴맴맴
이런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소리가 마음에 딱 이렇게 편안함을 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 제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매미를 도시에다가 만들었다면 아주 도시에 적합한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원한 나무와 풀과 매미가 잘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숲속에 있는 매미와 도시에 있는 매미의 차이는 이 도시에 있는 매미가 진짜 있다면 얼마나 덥고 짜증날까 그들이 내는 소리조차도 좀 다르고 더울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시원한 데서 매미가 우려졌기니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원래 매미야 너는 이곳에 있어라 한 그 거기에 있을 때에 매미는 더 시원스럽고 더 크게
그런 것 같아요.
외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매미가 있을 곳은 시골이지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예치기로 풀을 쫙 베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린이가 막 뛰어오더니 가까이 와가지고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평상시에 우리 예린이가 아빠 부를 때 아빠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소음이 아주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이 데시벨이 높아야 어쨌든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매미들도 그 소음 속에서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마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매미도 도시에 있는 매미는 스트레스에 찌들어서 그런 낭칼진 소리를 내고 시골에 있는 매미는 너무나 평화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아, 이 놀라운 자연을, 이 천연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천연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시편 그 45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천연계를 지으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결국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닮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펼쳐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연계만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썩어질 버려지와 우상과 같은 이 없어질 것들을 섬긴단 말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거듭남을 경험할 때에 첫 번째 환호성과 감격이 뭐냐면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연계에 새가 날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함이 어떻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연계의 모든 만물은 로마서에 보니까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신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홍수로 인하여 격변되어서 어떤 곳은 그 유럽이나 그 아메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산맥들 있잖아요. 네. 그 깎아지는 절벽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 진노와 심판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교훈하기 위하여 그런 어떤 험준한 산맥이나 지형이 만들었다요. 원래 창조 때는 너무도 보면 평화로운 거 있잖아요. 이 두려움보다는 너무도 하나님의 그 평안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것이 참 안타깝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물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죠. 날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전에 어저께 내가 보았던 그 꽃이 오늘에 볼 때는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받아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또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지구가 황폐화돼서 정말 은근기가 나고 가시가 나고 덥고 이렇게 막 산들도 험준한 산들이 있고 이렇게 돼도 지금 바람이 산들산들 불면 참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에 있는 저기 달맞이 꽃이 살짝 노랗게 피었잖아요. 이런 꽃들을 보고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개도 저렇게 짓고 개가 저 아까 그 생각할 때 개가 만약에 짖을 때 저렇게 개 소리를 안 내고 뭐 기차 소리를 낸다든가 그죠? 만약에 그렇죠. 저 고라니처럼 꽥꽥 간다든가 그러면 참 이상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모든 것이 그리고 지금 이미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참 그 품성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형제님 댁에서 오늘 같이 잤잖아요. 참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밤을 보내면서 교제하면서 이 공기 좋은 데서 하루를 이렇게 유숙을 하면서 밤에 밤새 소리가 울려오고 쓰르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가운데 잠을 청하는데 참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자연의 음악 소리 때문에.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경치가 참 좋은데 여기가 해발 500m라고 그랬나요?
네, 500 정도. 네.
그런데 보니까 바로 저 위에도 사과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을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데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어떤 그 마음의 처음에 그 동기가 있었나요?
네. 네. 시골, 누구나 아마 도시에서 살다 보면 시골에 대한 동경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마음과 몸이 쉴 수 있는 그런 곳. 사실 집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집은 사실은 마음과 몸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이제 시골에 대한 동경이 있을 텐데 저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높아진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고 애녹성이 쌓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서로 모여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 봐도 정말 죄인의 원형이구나 그게.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뭐 에녹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품성 자체가 정말 애굽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아주 좋은 품성을 나타냈던 것이 결국은 시골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어떤 요즘 아이들처럼 막 무슨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줄곧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들도 저도 있었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합당치가 않겠구나. 정말 그리고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자연을 통해서 그냥 보고 만지고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겠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두메산골까지 찾게 되었어요. 참 좋아요.
이제 여름 휴가는 웬만하면 이쪽으로
좋죠.
그렇습니다. 이 도시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간 그 빌딩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조화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고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천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천연계에 무수히 많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지금 햇볕이 찬란한데 저 햇볕은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의 찬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햇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마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큽니다.
빛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빛에 대해서 빛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빛은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돌고 그리고 그 빛이 그 우주의 한계 속도인 그 초속 30만 킬로로 이렇게 가는데 그 광활한 우주를 막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근데 그것을 멈추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탁 손을 갖다 대면 이 빛의 광선을 탁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가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탁 막았는데도 아무런 어떤 이렇게 외상을 입지 않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빛 속에 이 백색광이 프리즘이라는 광채를 딱 통과하면은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색으로 탁 펼쳐지다가 다시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다시 원래의 백색광으로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가지가 제약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이 마음들, 세상의 근심, 걱정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나 성령의 프리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빛의 성질은 계속 퍼지고 전파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이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빛의 성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빛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권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우리의 타락한 이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고 만물을 새롭게 다시 소생시키는 것을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강하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햇볕을 보고 이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본래 창조의 형상대로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진다는 걸 안다면은 이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빛 얘기하니까 나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캄캄한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인생의 죄와 마음의 고통으로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제가 만난 다음에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제가 잤었거든요. 저는 어떤 고민을 이렇게 하고 어떤 그 문제에 부닥치면 이게 심각해서 그런지 그 고민 때문에 잠을 제가 잘 못 자고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날 밤은 제가 어린아이가 요람에서 이렇게 잠을 자듯이 너무나 편안한 잠을 잔 거예요. 아, 이것이 쉼이고 이것이 평안이구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 이 창 햇살 속으로 이렇게 쫙 비쳐오는 그 햇살, 햇빛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나? 이런 마음이 많았었는데 정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과 빛이 갈라지면서 환하게 빛의 세계가 열렸듯이 아, 우리의 마음속,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사실상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멘. 형제님은?
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후레쉬를 들고 집 안에 있는 나방을 어떻게 불러내나. 나방을 잡으면 그 나방에 붙어있는 그 좋지 않은 피부를 가렵게 하는 가루가 떨어지니까 집 안에 있는 불을 다 꺼버렸어요. 다 꺼버리고 후레쉬 불을 딱 비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방들이 전부 다 제 후라시로 덜격 하면서 딱 온 거, 이 후라시가 딱 뒤로 쫙 해버리면, 제가 나가버리면, 그 나방이 나가는 거 봤어요. 그 뿐만 아니라, 어떤 집을 갔는데, 나방이 막 집에 한 10마리가 있으니까, 불 다 꺼버리고, 바깥 웨딩을 켜버리니까, 집 안에 있는 나방들이 전부 다 빛을 따라서, 와요. 그걸 볼 때에,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 참된 진리를 들었을 때에, 보았을 때에, 그들은 그 빛, 말씀의 빛 속으로 몰입하기가 아주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빛의 옷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아, 이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연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이제 모든 식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우엉, 저기 텃밭에 이제 우엉이 있는데 우엉은 뿌리가 굉장히 길어요. 아주 깊게 박히는데 그 우엉꽃이 굉장히 우엉꽃도 굉장히 보기 좋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물론 가시처럼 이렇게 쫑쫑쫑 났는데 그게 꼭 뭐냐 하면 우엉 꽃에 있는 게
그 찍찍이라고 그러죠. 왜 옷에 아, 이렇게 아, 예, 붙도록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해가지고 딱 붙으면 옷에 딱 붙으면 붙어요. 근데 그 동그란 씨 속에 이제 각 씨방들이 쭉 있는데 그 씨방마다 우엉 씨가 두 개씩 들어 있는데 이 우엉 씨가 이제 저절로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절로 땅에 떨어지면 그 씨 중에 하나만 발, 씨방에 있는 두 개 씨 중에 하나만 발을 하고, 하나는 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씨가 죽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에, 다른 씨가 또 발을 해서 그 생명력을 번식을 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걸로 거치는 게 아니고, 어떤 씨가 자라,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남아있는 씨가 다시 발을 하는 거예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게, 이거는 하나님의, 예, 이건 뭐, 감히, 예, 과학이라고 말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신비죠. 예.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그런 씨앗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생명을 탄생하는 그 법칙을 넣어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성령, 참 신비하고 좋죠.
네, 저도 그 연구를 하다가 이 향기를 조절하는 꽃이 있다고 그래요. 일명 담배꽃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이 실제로 이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는 그 곳에서 그 이안 볼트만 박사팀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꽃의 신비에 대해서 그 꽃이 처음에는 이 벤젠 아세톤이라는 그런 물질을 향기를 딱 배출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향기를 맡고 벌들이 즉시 이렇게 온다 그래요. 그래서 꿀을 빨려고 하는 순간에 쓴맛을 내는 특별히 니코틴 그런 그 향기를 탁 낸다 그러면 빠르는 순간에 바로 도망가 버린대요. 너무 독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벌들을 유인했다가 딱 꿀을 빨려는 순간 또 니코틴 향을 탁 하면서 쫓아보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자손들을 번식하는 거죠. 꿀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송이의 그 꽃 속에서도 이런 어떤 그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만물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대하고 이렇게 번성하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대로 그 만물 속에 특별히 담배꽃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요. 좋은 향기를 냈다가 순간적으로 아주 쓴 향기를 내므로서 자손을 번식하면서 그래서 이 6천년의 세월 동안 그 창조된 그 꽃이 계속 시대를 따라 멸종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죄악으로 또 실험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현상으로 많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멸종될 위기에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그 제가 예전에 그 살던 집이 좀 여기 비닐하우스 창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창고처럼 창고가 있었는데 그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창고 안에 고양이 새끼가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아다가 우리 집 거기 그 거실 있는 쪽에 아주 어리니까 거기다 갖다 놨어요. 아 그런데 이 밤에 밤새도록 그 고양이 그 어미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나는 채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고양이가 울기 때문에 아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양이의 어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고양이 가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갈등을 했어요. 아 이 고양이를 내다가 갖다 줘 말어 하다가 아 하나님께서 저 고양이에게 신겨놓으신 그 사랑의 법칙을 아 이거는 어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양이를 딱 내놨거든요. 놀랍죠.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과감하게 왜냐면 그 고양이 오면 제가 적이었을 거라고 분명히 그죠? 그런데도 과감하게 와가지고 그 고양이의 목덜미 있죠.
물고.
딱 물고서 옮기더라고. 또 와서 옮기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짐승이나 아니면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 공기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고 다 주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참 감동받은 한 물고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하나 생각합니다. 연어 아시죠? 사람들이 연어가 맛있다고 맛있게 구워서 막 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 연어의 삶을 보니까 이게 산란 이제 산란을 하려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데서 큰 장애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큰 강한 물줄기. 그래서 저는 예 폭포요. 아 폭포도 올라가는군요. 와
아, 올라가요.
그런 것도 올라가는데 이거 이 폭포는 연어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연어 입장에서는 큰 장애물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항에서 못 올라가면 연어는 떠내려가서 이제 죽는 건데 근데 그걸 세심하게 찍은 동영상을 보니까 연어의 아가미가 찢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지며느리인가요?
지느러미.
지느러미. 지느러미로 보니까 상처가 나서 찢어지고 막 떨어져 나가고 그 외에 뭐 몸뚱아리도 막 다치고 피가 나고 그런데 아 하나님의 참 연어 속에 심겨준 그
본능은
회귀 본능.
예, 회귀 본능. 올라가는데 아파도 체력이 떨어져도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은 뭐래요? 드디어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서 드디어 산란. 알을 넣죠. 알 넣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상류로 올라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죠. 그래서 그 산란 후에 죽은 우리 그 연어들의 모습 보면은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게 아니고 딱 납작하게 돼가지고 숨을 깔딱깔딱 하다가 죽는데 그게 많은 연어들이 이렇게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은빛이 찬란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 볼 때에 옛날에 무심코 연어의 삶이 참 대단하구나 이 정도만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신 후에 이게 다른 각도로 보였는데 연어가 예수님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등에 나비 박힌 책찍에 맞아가지고 등을 완전히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긁어버리죠. 살점이 그냥 촥 긁어지니까 피가 나잖아요. 근데 연어는 아가미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예수님의 수염이 뽑혔다 그래요. 뽑혔는데 지느러미에 그게 막 뽑히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체력이 다 했을까요? 예수님도 체력이 다 해가지고 두 번이나 기절해 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한 모습 볼 때 연어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딱 들어맞는데 그리고 그 후에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이 끊어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절도할 망정 끝까지 갈바리 언덕에서 이제 죽으시죠. 그런 것처럼 연어가 산란 다 한 다음에 그 목적지 상류에 올라가서 연어들만이 죽는 그곳에 가서 빛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한 것처럼 역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이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을 볼 때 그리고 그것보다 알을 넣죠. 그게 거듭난 자식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한 삶과 모든 표정과 행동과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모습 볼 때에 아 예수님의 삶을 연어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어 속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들까지도 구원 받을 백성으로 해서 연어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놨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연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연어를 이 땅에 만들 때에 이 연어를 통해서 나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러기 위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제가 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형제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천연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심히 좋았더라. 아주 매우 좋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우 좋은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연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연어 알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엄마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참 연어고 그리고 그 엄마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함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죽어가는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천년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또한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연계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혹시 그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윤동주 시인의 그 시가 서시라는 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다음 뭐죠? 별을 노래하는 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나 맞나요? 근데 그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아, 참 이 윤동주 시인은 천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다만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자연계를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그 자연계 뒤에 넘어선 창조주의 그 사랑을 발견했으면 참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천연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와 함께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